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총 2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장 19절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내가 본 것들, 사도 요한 당시에 이미 과거의 사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 사도 요한이 존재하던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 그 교회에 있던 그와 같은 일들, 그 다음에 이게 끝난 다음에 4장부터 그 다음에 21장까지 거기는 이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다 마치고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 이제 4장 앞으로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일들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4장 1절 가서 보니까 이 일 뒤에 요한계시록은 이 일 뒤에 이와 같은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요한이 여러 가지 환상계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의 환상계시가 끝나면 이 일 뒤에, 하나가 끝나면 또 이 일 뒤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고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일어날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1절에서 4절에는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제자 그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영 안에서 공중으로 이렇게 채워 올라가 사도 바울처럼 공중으로 이렇게 채워 올라가 휴고가 되는 이와 같은 그 예표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왕좌가 있어요. 그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그 왕좌 주변에 24명의 이런 장로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이들의 머리 위에는 왕관이 놓여 있어요. 보상의 왕관을 이미 쓰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미 휴거를 받아서 그렇죠? 보상의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에 신약시대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와 같은 24명의 이제 장로들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는 성경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성경 이야기하는 세 가지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15번째 요한계시록 강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4장 5절에서부터 11절 오늘 제목은 거룩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성도들의 찬양 이렇게 이제 제가 잡고 아주 오늘 의미심장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아주 굉장히 영어로 얘기하면 rich 아주 그냥 이게 내용이 아주 풍성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아주 풍성하게 들어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4장 5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이 이제 영 안에서 하늘로 채워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왕좌가 보여요. 왕좌에 앉으신 분이 이제 보이는데 5절 그 왕좌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그 왕좌 그 앞에는 일곱 등불이 있는데 그 일곱 등불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번개들 천둥들, 음성들 그러니까 번개가 한 번 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번개가 나오고 천둥이 나오고 음성들이 나오고 이걸 다 복수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번개가 치고 천둥 치고 그 다음에 이러면 뭐가 상상이 돼요? 무서워요 아니면 기뻐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지금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걸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좌로부터 이제부터 4장 이후에는 놀랍고 무서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드디어 시내산에 도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으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산에 접근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 산에 접근하면 죽는다. 손을 대지 마라. 나는 거룩한 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그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온 백성이 떨더라. 하나님 앞에 좋아요 여러분이 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그냥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친구라 그러고 친구 다루시 하나님 다루고 예수님 다루고 그러면 안 돼요.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 가서 보시면 번개와 천둥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될 때, 특히 나팔소리 이런 것들이 같이 번개 천둥과 함께 나오게 될 때는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부터 7년 동안 이 땅에 쏟아지며, 특별히 7년 환란기의 후반부 3년 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온 세상이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의 때가 된다고 하는 그때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막 번개가 치고 지금 천둥이 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여기 4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7년 환란기 심판이 시작이 된다. 우리 8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8장 5절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불로 가득 채워 땅에 던지니까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야. 1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8절 19절 민족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왔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분의 상속 언약의 궤가 그분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보였으며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여러분 이게 나오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16장 18절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8절 가서 보니까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으며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이와 같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그냥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이렇게 천둥들과 번개들과 엄청난 규모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고 지진이 생기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심판이 닥치고 있는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걸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가서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일곱 개의 그 등잔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 일곱 개의 그 등잔, 그렇죠? 이 불이, 일곱 등불이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곱 영이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 성령님이 일곱 분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등불이 이렇게 타오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 빛을 비추는 거예요. 뭐 하려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은밀한 이 내부에 들어있는 폐부까지도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그와 같은 등불의 그런 형태로 이렇게, 이게 계시록이 표적들로 저와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곱 명이다, 일곱 등잔이라고 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좌 한가운데와 왕좌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다. 수정 같은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설명했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좌의 둘레에는 네 짐승이 있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을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거 다 뭐 수정 같고 이렇게 해서 다 상징적인 거지, 저기 무슨 하나님 계신데 바다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 그대로 읽으시면 하나님의 왕좌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여기 기록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가서 구약시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거기 가서 보시면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가서 보시면 뭐가 있어요? 성전에 거기 가면 노스로 만들어진 바다가 있어요. 저 바다처럼 여러분 이렇게 바다 안에 저렇게 물을 담아놓고 저렇게 했는데 저거 저게 있단 말이에요. 저게 있어요.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45절 왜 바다를 거기다 가져다 놨냐? 하나님이 계신데 바다가 있다니까요. 바다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막을 지을 때 성막 따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막에도 가서 보시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뭐 그게 바다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 자, 왜 제가 이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냐?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성막을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막은 그때 그 당시를 위한 모형이었으므로 그들이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그 섬기는 일을 행한 자를 완전하게 할 수 없었다. 이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성막과 성전의 모형을 모세에게 양식으로 보여주면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으니까 그 바다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저렇게 모형으로 물두멍과 저와 같은 이 놋 바다를 하나님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쫙 깔려 있어요. 제 말이 진짜 아니냐 한번 에스겔서 1장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왕좌가 보입니다. 1장 26절에 이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은 여기 나오는 그 짐승들인데 짐승들의 머리들에 있는 궁창 위에는 사파이어 보석 같은 모양 같은 한 왕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왕좌의 모습 뒤에는 사람의 모양을 닮은 그런 모습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22절 가서 보니까 그 궁창 밑에서 그들의 날개들, 짐승의 날개들이 서로를 향해 곧게 펴져 있는데 그들은 각각 두 날개를 가지고 그것들로 이쪽에서 덮었으며 또 각각 두 날개를 가지고 저쪽에서 자기 몸을 덮었더라. 22절에 그 살아있는 창조물의 머리들에 있는 궁창의 모습은 무서운 수정 색깔 같았고 그들의 머리들 위로 펼쳐져 있다. 여기도 지금 수정이 나오잖아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 네 짐승과 함께 하나님의 왕좌 앞에 이와 같은 유리바다 어떻게 세파이어가 고급 유리잖아요. 그 유리 같은 그와 같은 바다가 펼쳐져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 하나님의 왕좌 앞에 수정같이 유리 같은 그런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자, 네 짐승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아 이것도 가짜지 이거 뭐 이렇게 무서운 거 뭐 이런 거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좌 그 둘레에는 네 짐승이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한 이후로 영원 무궁토록 네 짐승이 하나님의 왕좌 둘레에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 네 짐승은 뭐 사복음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그런 이야기 그게 다 비유해서 영해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 있는 네 짐승은 정말 살아있는 네 짐승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이 날개를 가진 그런 존재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그룹이고 하나는 스랍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다만 그룹과 그 다음에 스랍만 날개가 달려있는데 여기 지금 나와있는 이 천사는 이 천상의 존재들은 그룹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날개 수가 조금 그룹하고 좀 다른데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좌를 옮기기 이렇게 실어서 옮기기도 하고 그 왕좌를 이렇게 딱 떠받들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짐승은 그룹들이에요. 스랍은 이사야서 6장에 가서 보시면 그 앞에서 영원 무궁토록 거룩하다고 앞에 얼굴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 무궁토록 외치는 이와 같은 존재가 스랍이고 하나님의 왕좌들을 끌고 다니기도 하고 에스겔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왕좌들을 끌고 다녀요. 지금 여기 가서 하나님의 왕좌들을 떠받들고 있는 이와 같은 이런 존재 이 존재는 그룹입니다. 오늘 그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룹 그러니까 뭐 그룹 스타디 이런 그런 그룹이 아니에요. 영어로 읽으면 캐룹 복수가 되면 캐루빔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이제 그룹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먼저 에스겔서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 아까 읽었던 거 27절 가서 보니까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는 궁창에는 사파이어 보석 모양 같은 한 왕좌의 모습이 있었고 그 왕좌의 모습 위에는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그것 위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위는 마치 속에서 사방으로 불타는 불의 모양과도 같았고 호박색과도 같았으면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 네 짐승이 왕좌를 이렇게 끌고 다니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그림을 이제 구글에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왕좌 저게 진짜 저렇게 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표현한 거예요. 이런 왕좌가 있는데 그 왕좌를 지금 이렇게 네 그룹이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에스겔이 환상계시 속에서 봤잖아요. 지금 저러한 모습으로 왕좌를 이동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그룹이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계시록 10장 15절 가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창조물의 이름이 그룹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여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창조물, 짐승은 그룹이에요. 그룹. 그룹은 어디에 처음 나오냐? 창세기 3장 24절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거기에 그룹이 나와요. 한번 보겠어요? 이렇게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을 두신 거예요. 동쪽에. 자, 이게 뭘 얘기하냐? 하나님께로 들어가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룹이에요. 우리 아까 봤던 성막과 성전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과 성전, 여기 하나님의 이런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사람이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어디?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성전 그림도 한번 가서 볼까요? 네, 성전 그림. 네, 거기도 가서 보시면 앞에 물두멍이 있고 한데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저 뒤에 있는 지성소로 사람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은 동쪽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서쪽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요르단강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서 동쪽에서 다시 가나안 하나님이 계신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가려고 하면 그러면 뭘 통과해야 되냐? 그룹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룹. 그룹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가고 있는 걸 막고 있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존전 앞에 들어가는 걸 막고 있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 그룹이에요. 그룹.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이와 같은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아는 이런 성전을 만들 때 그때 다 그룹을 만들어 놓으셔서 저 안에. 그래서 성막을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보시죠. 예, 가서 보시면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이번에 저쪽이 지성소가 저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게 동쪽입니다. 이쪽이. 이렇게 이제 쭉 들어가는데 가서 보면 저 휘장이 있단 말이에요. 휘장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룹이 두 개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룹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룹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맞죠? 그룹 가운데 그 두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그룹 가운데 계시나 이 그룹이 그래서 저 성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휘장도 있잖아요. 휘장. 휘장에도 뭐를 실로 가지고 어떤 걸 수를 놓아갖고 휘장에다 만들어 놨어요. 가서 그림 보죠. 뭘 만들었어요? 그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룹.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그 앞에 지금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고 있는 그런 존재가 그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좌에 가장 근접해 있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왕좌를 이렇게 거룩한 왕좌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역할하는 그런 존재가 그룹이다. 그룹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룹. 예, 그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7장 8절 가서 보시면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다른 끝에 이제 만들어서 긍휼의 자리와 하나가 되도록 그 두 곳에 긍휼의 자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 위에다가 그룹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36장 35절 가서 보니까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드는데 정교한 솜씨로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들 만들었다. 즉 휘장을 만들었는데 정교한 솜씨로 그룹들을 저 안에 다 이렇게 수를 놓아가 이렇게 만들어서 저기 넘어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데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18절 가서 보니까 이 그룹들은 사방으로 눈이 달렸다. 사방으로. 사방으로 눈이 달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을 살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룹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룹은 지금 여기 가서 보면 짐승이 넷으로 돼 있는데 원래는 다섯입니다. 예, 그룹이 다섯이에요. 예, 여러분 저와 함께 에스겔서 28장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에 가서 보면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어요. 어떤 이 다섯 개 그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룹,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런 역할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룹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해야 되겠다, 돼야 되겠다 하고 이사야서 14장 있는 것처럼 이 그룹의 이름이 뭐예요? 원래 이름이 루시퍼예요.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탄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했는데 마침내 내 안에 불법이 발견됐다. 그래서 다섯 개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이 가장 뛰어난 그룹이었는데 그 그룹이 타락을 해서 사탄 마귀 루시퍼로 변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보시면 이 짐승들은 얼굴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굴이 한 면밖에 없잖아요. 여기만 있지 이쪽은 아니잖아요. 눈 없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그룹들은 4면의 얼굴이 있어요. 4면에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가서 보면 그룹들의 얼굴이 4개라고 1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고 네 날개를 가졌다. 네 날개를 가졌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짐승은 여섯 날개를 가졌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왜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여섯 날개를 가진 것이 맞는데 이렇게 에스겔서에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바퀴들이 달려가고 이게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아마 두 개의 날개가 이와 같은 그런 바퀴의 그런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왕좌를 움직일 때는 네 개의 날개가 보이고 왕좌가 정지가 되어 있을 때는 여섯 개로 보이는 그런 것으로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네 개가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얼굴이 이 그룹은. 얼굴마다 근데 두 개의 눈이 있으니까 눈이 적어도 여덟 개가 있는 거예요. 여덟 개. 왜 제가 두 개라 그러냐? 여기 가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얼굴의 모습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4절. 여기 가서 보세요. 10장 14절. 국어를 잘해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얼굴 모습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을 가졌고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그들 넷이 왼쪽에는 소의 얼굴을 가졌고 그들 넷이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다. 자, 사람, 사자, 독수리 다 눈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그래서 제가 여덟 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덟 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 그러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10장 14절에는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해서 그룹의 얼굴이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이 가서 1장 10절하고 그 다음 10장 14절을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있는 게 파란색 사람, 사자, 독수리는 공통적으로 다 돼 있죠? 그렇죠? 근데 달리 되어 있는 게 있어요. 1장 10절에는 빨갛게 소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10장 14절에는 그 빨갛게 뭐로 되어 있어요? 그룹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룹의 얼굴이 뭐의 얼굴하고 똑같아요? 소의 얼굴하고 똑같다. 소의 얼굴.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서 한번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루시퍼 이런 거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저런 펜타그램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뭘 숭배해요? 금송아지를 숭배하잖아요. 금송아지. 왜 그래요? 원래 루시퍼 저 모습이 원래 이렇게 뿔을 달고 있는 그와 같은 염소나 송아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사탄 마귀가. 그래서 도깨비가 뿔이 있다고 그러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이게 다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탄주의자들이 항상 루시퍼 표현하면 저렇게 염소나 소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렇게 틀린 말이 아니다. 왜 그래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그룹은 소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에만 신경 쓰시면 안 되고, 이거는 성경을 그냥 성경으로 연구하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사람 만나자마자 그룹이 루시퍼고 소고 이거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 만나자마자 너 이거 아냐 그러고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 14년이고 선포하면서 지금 두 번째인가 얘기하는 거 두 번째. 에스겔서 설명할 때 나오기 때문에 한번 설명했고 오늘 여기 계시록이니까 내가 설명하지 맨날 이거 그룹이 소고 뭐 어쩌고 이것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거는 천국과 구원 받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그냥 우리의 지식을 넓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게 소를 숭배하고 다 염소 숭배하고 루시퍼 숭배하는 자들이 이래서 이러는 거구나.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이렇구나. 참 하나님의 말씀이 기묘하구나. 그리고 기묘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정말 놀랍다. 이런 거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고. 예, 진짜 중요한 것도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이제부터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제 주의를 기울이면 좋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계시록 4장 8절에 네 짐승, 즉 그것들이 저마다 자기 둘레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이 다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들이 하나님의 왕좌를 옮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왕좌를 지금 떠받들기도 하고 한 이런 존재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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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지금 드렸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으뜸 가는 존재들이 그룹이에요. 근데 그 그룹들이 밤낮 영원 무궁토록 스랍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야기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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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 무궁토록 뭐를 이야기해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창조자 하나님이여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고 하는 게 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자꾸 깨끗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편 86편 8절에서 10절 가서 보시면 거룩함의 의미가 그 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86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자가 없으며 주께서 행하신 일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니 이는 주께서 위대하사 놀라운 일들 행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만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 그렇죠? 이 창조물을 만드신 유일한 분이 어떤 분이야? 창조자 하나님인데 그 창조자 하나님은 그럼 창조물하고 완전히 클래스, 부류가 다른 거죠? 그렇죠? 완전히 부류가 다르죠? 저와 여러분하고는. 그거를 거룩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물론 깨끗하고 죄가 없으시고 그건 당연한 거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죄가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무지함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분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함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근본 속성인 이 거룩함은 근본적으로 뭘 얘기하냐, 저와 여러분과는 완전히 클래스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분. 수학으로 표현하면 무한대, 무한대, 그렇죠? 무한대를 저와 여러분 뭐 천하, 온천하 모든 거를 여기 분자로 두고 이 밑에다가 무한대를 두면 어떻게 되세요? 0이 된단 말이에요. Nothing이 되는 거예요. Nothing이 무한대가 밑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온 우주공간 그렇게 넓은 거 그걸 저 왜 분자에 두고 밑에다가 하나님 무한대를 두면 이게 0이 되는 그런 존재. 이런 걸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룹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온 천하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이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 신들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마귀들이니 천사들이니 이와 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훅 하고 이렇게 부르시면 다 사라져서 없어지는 추풍 낙엽 같은 그런 존재다. 이걸 표현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영원 무궁토록 스랍들과 그룹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외치는 말이 뭐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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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여, 이거를 외치고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이 있는 대통령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만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전지전능하다는 면에서 하나님같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무소부재하세요. 무소부재.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어디든지 가실 수 있어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거룩한 분이에요. 인간과 우주를 다 경영해요. 수도 없이 돌아다니는 모든 별들을 다 하나님이 경영해요. 그렇죠? 이재용 삼성회장이 뭐 이렇게 경영하는 거, 이건 말 그대로 nothing이란 말이에요. nothing. 하나님의 거에 비하면. 그렇죠? 윤석열 무슨 대통령이 바이든이 뭐 경영을 한다. 하나님의 경영이 통치에 비하면 nothing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과 우주의 모든 걸 경영하는 데 있어서 거룩하신 분, 유일무이한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한 은혜를 주세요. 어떻게?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만큼 신실함을 가진 존재는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와 오래 참음과 위엄과 권위와 권능과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 같은 존재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그 유일한 분을 표현하는 말이 뭐예요? 거룩하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거룩하다는 뜻이다. 자,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 여기 나온 신들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천사들이나 마귀들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마귀를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심. 거룩함. 하나님이 사실은 공간이 그냥 거룩함이에요. 그냥 공간이. 그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며 찬양 속에서 두렵고 이적들을 행하리이까. 시편 47편 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교도를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데, 거룩한 왕좌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좌 자체가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거룩한 왕좌가 아니라 거룩함의 왕좌예요. Throne of Holiness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 것 자체가,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함이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함이고 천국에 올라가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룩하지 못해요. 구원 받았어도. 근데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가서 보니까 1장 14절, 15절, 16절에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무지하전 때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로 표현했어요? 성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세인트. 세인트 똑같은 말이에요. 거룩하다 그 얘기예요. 구분됐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과 구분이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왕좌 앞에는 거룩한 거 외에는 접근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 의 구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이 없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그렇죠,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왕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본성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이, 스랍들이 그 앞에서 영원무궁토록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냐. 이 하나님의 거룩함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7년 동안에 이 땅에 떨어질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이와 같이 미치는 그와 같은 심판을 내.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화를 내도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무섭냐? 유일무이하게 그분의 화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진노하시는 분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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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 사무엘기상 6장 19절에서 20절 가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이 소에다가 실어갖고 벳세메스로 보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생겼냐 한번 보자고 뚜껑을 열려고 하다가 5만 70명이 즉사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때 우사하고 아이호가 하나님의 궤가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즉사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보죠. 왜 그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서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단 진노가 시작이 되면 그 진노는 영원 무궁한 그와 같은 진노다. 우리 계시록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예,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14장에 이제 나오는데 계시록 14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당하느냐. 11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시면 그 진노 역시 영원 무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도 영원 무궁한 거예요. 어떤 걸 받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으셔야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왜 그래?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도 영원 무궁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심판과 진노도 영원 무궁한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좋은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짐승들이 또 하나님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 가서 보니까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전능자 4장 8절에 전능자 이 말은 창세기 17장 1절에 가장 먼저 이제 나오는 그런 말인데 이 전능자는 뭘 표현하는 거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창조할 때 그 위력이 어떤가를 보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견고히 섰도다. 이 땅과 우주공간인 모든 별들 엄청난 규모의 사람이 수를 셀 수 없는 무수한 그런 별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딱 말씀하니까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전능하다는 거 올마이티 한 거예요. 그 지금 이 그룹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한데 사람들과 하는데 뭐 대통령도 웬만하면 전능하다 얘기하는데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바이든이 그거 뭐 해봐야 이건 뭐 완전히 예, 뭐 nothing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비하면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 7년 환란기 때 하나님이 심판을 쏟아부으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것과 같은 파워를 가지고 이 땅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와 같은 진노를 퍼부으신다고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4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 그룹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에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원이 없는 분이에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모두는 기원이 있어요. 기원이. 하나님은 기원이 없어요. 처음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네 짐승이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뭘 또 찬양하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유한한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무궁토록 계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전능한 면에서도 거룩하시고 영원 무궁한 면에서도 거룩하신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영원해요. 그럼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도 어떤 생명이겠어요? 영원한 생명이겠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떤 생명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에요. 그 영원한 분의 그 속성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영원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공동 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누구의 아들이 되면 그게 뭐예요?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속성을 다 물려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도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의 속성을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영원 부궁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자들의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지옥불 속에서 영원 무궁히 사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천사들 악한 자들도 영원 무궁토록 저 지옥불 속에서 불호수 속에서 사탄과 그의 무리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짐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누가 나타나냐, 24명의 장로들, 신약시대 휴고받은 신약시대 이 성도들, 이 성도들이 나타나서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을 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아까는 짐승들, 하나님 만들어온 천상의 존재들이 찬양을 한 거고, 가서 이제 4장 가서 보니까 9절에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이렇게 드릴 때 그 왕좌 주변에 24개의 자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공동 치리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공중 지상 재림하게 될 때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어떻게, 첫째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두 번째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관을 왕좌 앞에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영어로 캐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금왕관 드려서 우리 말로는 할 수 없으니까 드렸다고 하는데, 면류관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원래는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왕관, 제일 중요한 게 왕관인데 이걸 다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던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을 주시고 왕관을 주시고 이렇게 다 했는데 실제로 저희는 무익한 그런 종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는 자기가 쓰고 있는 왕관을 다 벗어서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예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는 거 예배, 첫째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뻣뻣하게 서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오면 엎드려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임금 앞에도 가면 엎드렸잖아요. 하물며 임금 앞에 가서도 엎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 엎드려야 되고 마음속으로 엎드려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돼요? 그분께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이 세 가지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예요. 엎드려야 돼요.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고, 두 번째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세 번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게 왕관이잖아요. 그 왕관을 주님 앞에 내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시간과, 그렇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 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내가 가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던지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합당하다는 말은 월디, 영어로 뭐가 월디하다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은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월십이라고 하는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도 정말 하나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분께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 게 그게 예배다, 합당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왜 합당하냐,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린 창조물이니까 창조물이 당연히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어때요? 합당한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을 컨트롤하시고 모든 것이 균형 있게, 그렇죠, 합리적으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런 통치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창조물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자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경배하고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저는 창조물이고 예수님 당신은 창조자십니다. 그 얘기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냐. 그냥 내 힘으로 생겨나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이사야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이사야가 하도 유다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라.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소도 알잖아 자기 주인을. 여러분 집에 개 키우는 분 한번 가서 고양이도 안다니. 고양이도 자기 주인을. 그렇잖아요. 심지어 거북이도 알아요. 거북이도 이렇게 밥 주려고 하면 온단 말이에요. 거북이도.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거북이만도 못한 존재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그렇죠. 창조자시고 나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안에서 제가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테두리 안에서 제가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하나님 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게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물이 해야 될 일. 이 짐승은 모르니까 자기에서 얘기한 창조물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 창조물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니까 주인을 알아보는 거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왜 사탄 마귀가 됐어요. 루시퍼에서 자기가 예배를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제가 더 높습니다. 그러다가 타락을 해서 사탄 마귀가 되고 동시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이 나도 그러겠습니다 하고 타락해서 마귀들이 됐잖아요.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돼서 자기들의 처소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거인들을 생산한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왜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동생애하고 낙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한다고 한 이런 자들이 다 악한 자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거 기본 의무를 망각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럼 영원 무궁토록 너희들끼리 가서 살아라 하고 지옥 불속을 이렇게 따로 떼어놓은 여러분 이 세상에도 잘못하면 어디 보내요? 감옥에 보내잖아요. 왜? 여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이걸 그대로 두면 그러니까 어떻게 세퍼레이션 해두잖아요. 이렇게 감옥에다가 맞죠? 하나님도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세퍼레이션 해두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들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같이 살 수 있냐. 너희가 원한 대로 너희가 예, 하기를 원했던 그대로 너희끼리 모여서 살라고 지옥 불속을 만들어 놓으셔서 거기 영원 무궁토로 갇혀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아니에요. 이 세상의 공의도 그렇게 집행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세퍼레이션 분리해 놓잖아요. 감옥에다가 악한 자들은 이 세상의 왕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권리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게 그게 지옥 심판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저도 그렇고 다운이 되고 그러면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뭘 생각하시면 돼? 아,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돼. 이게 그냥 생겼나? 안 생겼죠. 그럼 나도 그냥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창조로 컴백을 하셔야 돼. 하나님의 창조로 어렵다. 예, 무슨 의심이 간다. 뭐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로. 이게 그냥 생겼냐? 아니죠. 그냥 어떻게 생겨요? 마이크가 누가 만들어야 생기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나도 그냥 생기지 않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심판하실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 계획을 통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만 신뢰하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지옥불 속에서 구출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거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어요. 오늘 여기 계시록 4장 이 뒷부분에는 정말 귀중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창조물이 영원 무궁토록 해야 될 일이 뭐냐?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렇죠? 무소부재하신 분, 이분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걸 들여서 찬양하는 거, 이게 창조자의 기본 의무이다.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본성의 하나가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 본성의 하나가 뭐예요? 영원 무궁한 거예요. 무소부재한 존재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무소부재한 존재가 있는데 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사랑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